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신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은 무엇을 말하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늘이신 하나님하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내려온 우리 땅에 있는 우리들 이 둘 사이가 서로 마음에 맞지 아니하고 어긋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또 마음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과 땅인 나 사이에 통로를 내서 막힌 담을 허물고 그 막힌 담을 터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인 것이고 이 일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하늘과 땅인 나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예수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 담을 허무는 이 과정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평하게 만드시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만드는 이 일을 하실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만드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이 그 사랑을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사랑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죠. 그게 수평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나 사이를 중개자인 예수를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 사랑은 수직적인 관계의 사랑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너네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평화롭게 지내자 이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수직적인 관계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 겸손하라 온유하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그 단어들을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인정받기 위한 시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그런 식으로 성경 읽어서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라 또는 겸손하라 온유하라 또는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나와 하나님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과정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한테 보여야 될 그런 덕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을 때 이때 내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나를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이끄시는 그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리 따라 나서라고 이렇게 우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는 방식으로 읽지를 않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읽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보람도 없이 결국 허망하게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은 뭐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들은 여기서 제대로 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듣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시하고 인도하는 바대로 따라 나서는 여러분의 어떤 믿음에 대한 화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종국적으로 그리스도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할 때도 수평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이 하늘에 대해서 땅인 여러분의 이웃한테 그 생명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지 수평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다음 사랑 없는 자에게 그 사랑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이제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을 보이라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라고 권면하는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2절 읽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 이것 전부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을 살 때의 덕목이죠. 이런 사람이 우리는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세상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설 때 내가 그때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온유한 자세를 보이고 또 오래 참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이 내 옆에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구도에서 얘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100% 순종하면 이끌 필요도 없죠. 가져야 하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버티고 이 세상 생각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옳다함 때문에 이 말씀을 감히 금방 따라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니 예수 믿으러 와서 부르심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왜 이 말씀을 안 듣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책망과 때로는 뭐 징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내가 참고 견뎌내야 될 요소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에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갈 때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그 사랑의 길을 따라 나설 때 우리들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래 참음은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다고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에 잘 견뎌내는 그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님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래 참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오래 참아주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게 에베소 서신을 놓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오래 참음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 피차간에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오래 참음, 몇 가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또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할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견딜 만한 지혜도 주시고 또 견딜 만한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또 위로도 가끔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인 것이고, 오늘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오늘 처음으로 얘기한다는 우리 수직적인 사랑인 거죠. 하늘 위에서 내게로 땅으로 내려오는 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런 얘기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런 얘기는 이 수직적인 사랑에서 서로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용납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사랑은, 이 수평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뭐 부부끼리 서로 사랑한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배반하지 않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했나요? 그건 수평적인 사랑이죠.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죠? 거래관계에 입각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거래관계에 입각한 사랑.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약속 어겼으면 쫓아가서 탄대 때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거래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은 거래, 악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위조품 사랑인 것이고, 거래관계의 사랑인 것이고, 가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랑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주 열심히, 아주 눈물나게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죽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런 거래를 그렇게 심각하게 거래하고 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이라고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눈속이 많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지금 어떻게 어떤 모순 속에서 어떤 압제하는 속에서 살고 있는, 피차간에 압제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빠져 살다가 죽어서 가보니까 이제 저쪽 지옥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도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고 제대로 된 사랑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거래 관계로 형제를 압제하고 압박하고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형제를 살려내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얘기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사랑 가운데 있나요? 있죠. 왜?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따라 나서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랑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에베소 교인들은 아직까지 세상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런 사랑이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사랑이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인간 거래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우리 이끌어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하 관계, 수직 관계의 사랑은 꼭 뭐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자들과 예수의 관계도 예수님은 하늘이시고 제자들은 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가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3년 반이라는 그들을 사랑했죠. 3년 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제자들한테 계속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녀관계에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제3의 인물이 태어나죠. 그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것이 이 아기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3년 반의 사랑을 한 결과로 이 제자들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거듭난 제자들의 생명인데 그 안에는 예수의 요소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말씀을 받는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사랑의 관계인 것이고 그것이 온전히 다 이 시간 때가 지나게 되면 이제 이 사랑을 받는 씨를 받는 이 에베소 교인들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너네들은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이런 얘기는 결국은 누구와 누구 사이를 놓고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합니까? 이 서로 용납하라는 얘기가 너네 교인들끼리 서로 용납하고 다 봐줘. 잘못된 것도 다 봐줘.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용납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서로 용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말씀을 받는 자 이 둘 사이를 놓고 서로 관계에서 용납하라, 견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용납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면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그 용납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견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견디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견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있죠.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데 그 이제 인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책망 받고 또는 때로는 이 뭡니까 뭐 혼나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도 다 용납하고 잘 견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피차 간에 서로 맞물린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인도할 때 예수님께서 잘 참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셨죠. 자 마태복음 17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오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 참으리오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네들을 그렇게 온전히 잘하지 못하고 그냥 삐뚤어진 길로 나가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3년 반의 기간 동안을 그게 바로 제자들이 자라는 기간인데 그때가 예수께서 참는 기간이죠. 그 자라는 기간 동안 모르고 무지한 마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계속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참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엉뚱한 길을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똑바로 이 사탄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또 제자들이 참아야 되는 그런 것이고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차 간에 견디고 겪어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제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자들도 견디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네들이 이제 서로 용납하라는 얘기도 이건 누구를 두고 얘기했냐면 교인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인들이 오래 견뎌라, 인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받으려면 우리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꼭 필요하죠. 그 모든 상황을 용납한다, 인내한다, 견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들 전부 인내한 사람들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달려나갈 길을 달려나가자. 구원의 때까지 달려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셔서 그 부끄러움을 게을지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게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래 견딤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로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시겠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이 사랑했던 걸 기억해서 너네들도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로라는 단어가 우리끼리 서로서로 얘기하는 것,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로라는 것은 어떤 서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말씀을 받는 자,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없는 자끼리 말씀을 서로 전하고 우애를 다진다고 하는 이런 서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 서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내려준 거죠. 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직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사랑했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생명을 이제 받았으면 그 생명을 너희 생명을 받을 자들한테 온전히 사랑으로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때 이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이제 우리 인식이 만난 이 세상에서 이 수평적으로 어떻게 나 혼자 사랑하면 사랑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랑은 내가 받아야 내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렇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런 얘기는 서로 견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용납이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견디는 것이 힘들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견디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일단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정 힘들 때는 여러분들 위로도 주시고 또 뭐 때로는 더 책망도 하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견디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죠.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평안에 매는 줄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4장 3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되어 있다고 했죠. 이 잉태된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성령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것을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의 지금 시작을 거기서 이 시발점을 여러분이 맞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이 온전히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될 텐데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없어졌죠. 지금 이 성령을 계속 여러분에 자라나게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세상 생각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서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만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물밀듯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 된 자체로서 다른 성령과 하나 된 사람과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가 되죠.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개선 안 해도 뭐 개선 안 해도가 그런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고 이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면 그럼 이 둘은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서 이제 그때 움직이게 될 텐데 그때 이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분과 저는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면 우리 전체는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 그만큼 하나 된 것입니다. 그냥 이런 면에서 살아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성령이 좀 더 커나가고 있다. 생명이 커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잘 자라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이 없죠.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도 없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육으로 사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 관계든지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선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자기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전부 우리들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가 계신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구도처럼 이 제자들 안에도 이제 하나님이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 계시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 계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각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자기 안에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되게 되면 우린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국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이고, 그것은 각자가, 각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섰을 때 이 교회는 그렇게 완성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세상에서 불행의 원천, 허망한 것의 원천, 헛개비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불행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세상에 살기 좋다, 나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 삶도 살아보면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쭉정이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잠시 잠깐 일락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놓치는 자가 더 불쌍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고생하고 생고생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바꿔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던 사람보다 훨씬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렵다,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찾을 기회로 삼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보면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그런 어려운 사람도 있죠.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을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의 소망을 가지세요. 그거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그거 없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 세상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세상 건 뭐 없어졌다 해가지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그냥 패착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은 한시적인 것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돼, 난 다 잃었어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런 삶보다 그런 삶에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동행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부유했을 때보다 더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불행함이 오는 것인데 그 인생에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성령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자,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나한테 매는 그런 줄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을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틀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걸 잃었다. 내가 간직하고 있던 그것을 빼앗겼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생각, 세상 생각으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생각은 아, 나는 안 돼. 난처하더라고.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든지 해야지. 인생 포기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돌리게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면에 있어서 합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요점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것이고 이게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게 되면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평강을 이루게 되는 거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평안을 이룬 만큼 여러분 안에 계속 영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자라나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들은 영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됨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더 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욥을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욥의 경우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주었다가 뺏어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의 초창기에 그때 너는 나를 대할 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뭘로 대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욥은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전력 투구해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내 자식 잘되게 하고 내 건강 주시고 또 재산 많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를 깨우치셨죠. 깨우쳐 주셔서 그게 네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한마음 되어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일을 욥에게 이루어주셨죠. 그래서 모년에 받은 복이 이전에 받은 복보다 더 크다고 이제 그 욥기 나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아, 우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따라 나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적인 사랑으로 따라 나섰다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때가 되면 이게 이 사랑이 아니고 이거야 하고 우리를 뒤집어주기 때문에 이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었을 때 욥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고 그렇지만 이전에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한번 뒤집어야 될 축복이니까 이것도 한시적인 축복이잖아요. 그죠? 세상 축복은 한시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축복은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축복을 주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둬가시니까 욥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욥이 하나님과 어디서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이걸 고칠 기회가 그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3년 반 동안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자기 재산 다 팔고 그 그물도 다 팔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축복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아 예수가 이제 왕권을 잡고 올 텐데 그때 우리 옆에 앉아가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모르겠지만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왕으로 군림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속에서 울분이 터져나오고 말로 뭐 겉으로 불평불만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무튼 속으로는 낙심하고 빈털터리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이렇게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호령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완전히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죽어가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로 이들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중에서도 때로는 내가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 줄망정 왜 내가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여러분께서 항변하실 수 있겠고 겸손하지 못한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전반기 신앙처럼 우리들에게 그것을 너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 보상해 주겠다. 세상 것으로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낸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게 했어요? 안 여기게 했어요? 열심을 낸 것은 그 보상을 안 해주면 그 긍휼을 여기시죠. 열심을 낸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어떤 방향이 잘못됐다 뿐이죠. 그렇지만 이쪽 것을 안 주시지만 뭘 주냐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뭘 주냐면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마음되게 한 그 상황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 세상 것을 보상 안 줬다고 이렇게 울고불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 진리를 받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더 받는 건데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그때 그물을 버렸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따라 나섰으니까 그물도 새로운 그물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도 그 갖다 그물 쓸 데도 없어요. 그 사도들이 그물 갖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눈이 바뀌니까 예전에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돈은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고 없어도 하나님께서 더 보태주셔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더 좋은 거죠. 이 생명을 받은 것이 더 소중한 것이지 이것 갖고 계속 계산하면서 이전에 30 투자했는데 왜 100 안 주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하면 이것 갖고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인도함 받는 길은 이 새 생명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는 길.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전에 나는 새 생명보다 이게 옛 그물이 더 좋아 이렇게 새 그물이 더 좋아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큰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받는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평안을 이루게 되면 결국 내 안에서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영이 더욱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같이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안, 그것은 결국 내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계속 자라나는 것하고 같이 동격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인도함 받고 있는 이 길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계산 두들겨 봐도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세상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잘 따라 나서고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눈이 열리고 이전에 정말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된 것이고 이제 남은 인생 여러분들은 형제들을 수직적인 사람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들은 온전히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인도함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구도 가운데서 서로 견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견디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음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참는 것이 얼만큼 참아야 되느냐, 오래 참음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용납하고 잘 견디라 이렇게 사도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시대 말씀을 듣고 나의 옳다의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그 일에 힘쓰라.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형제들과도 하나 되는 그런 영광의 역사를 너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 앞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진짜로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통해서 지금 전파되고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소중한 거죠. 이 자리가 소중하고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인도, 이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을 잘 보시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므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됨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